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은 마음이 변질되어서 에돔의 우상을 들여왔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패배하고 붙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죠. 오늘 본문 첫 소절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샤가 남유다를 다스렸다, 통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생존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이제 붙잡히고 나서 이제 언제 풀려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풀려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아마샤 왕이 붙잡혀 있는 동안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마 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아마샤의 아들인 이 아사랴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우시야 왕으로 나오죠. 아사랴를 섭정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마샤 왕이 돌아온 거죠. 이 아버지와 아들 또는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운 그 지지 세력들, 나라를 안정시키기를 꾀했던 그 지지 세력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무리한 전쟁을 일으켜서 큰 패배를 안겼던 이 아마샤였기 때문에 그 입지가 매우 좁았을 것 같고요. 이 아마샤가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이 백성들이 아마샤를 원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아마샤를 반역해서 그를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샤에 대해서 반역을 했지만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면은 이 반역은 다윗 왕조에 대한 반역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샤 개인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과 대조적이죠. 북이스라엘은 이 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남유다는 이 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도 왕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반역 때문에 죽었고요.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조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이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범죄하지만 그들이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향한 이 약속으로 유다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 엘랏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아마샤가 죽은 후에 엘랏이라는 성읍을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엘랏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카바반의 북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나이반도 사이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이 홍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항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중해로 연결되는 서쪽 바다 지역을 북이스라엘에게 거의 다 내준 이 유다에게 있어서 이 엘랏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본래는 에돔 땅이었는데 다윗 왕 때에 점령한 후에 유다 땅으로 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여호람 때 에돔에게 빼앗겼고 또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통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샤랴가 이곳을 재건한 것이죠. 아샤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복귀시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엘랏을 되찾은 것은 아샤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마샤였던 거죠. 아샤랴는 아버지가 되찾은 이 항구 도시를 개발해서 활성화시키고 뭐 경제적인 안정, 뭐 부흥을 도모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킨 아마샤가 남긴 초라한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 이 아샤랴가 이 빼앗긴 상태에서 이 엘랏을 겨우 이제 재건하는 뭔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지만은 굉장히 초라한 가운데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요아보식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네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13번째,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가장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는 왁한 왕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일대 왕이죠. 이 죄를 따랐다고 말씀을 하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숭배한 그런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가장 긴 그런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7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의 업적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여기서 회복한 그런 땅들을 보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영토들을 거의 이제 회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아마 역사적으로 이제 그를 평가한다면은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떠했다 또는 그의 뭐 지혜가 밝았다 또는 뭐 다른 나라들과 잘 뭐 했다 또는 군사력을 잘 보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요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이다.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번갈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남유다의 왕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다지 부강하지는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 왕조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또 더 잘 살아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 가문까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 아합 가문 이후로, 이 오므리 가문이 심판받은 이후에 이 남북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남유다는 아달랴가 잠깐 왕권을 휘두르지만 6년 만에 이 왕권을 다시 가잇 가문으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의 왕이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즉각적인 징계를 받습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범죄하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세워지는 이 아사랴 왕, 다음 장에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나라를 안정시키는가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둥병에 걸려 버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 보니까 여로보암 왕 때 경제적인 부흥도 누립니다.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이제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빚어졌을까요?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왜 잘 살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못 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이제 이 기록을 처음 읽고 있는 독자들, 바벨론 포로기의 독자들이라고 했죠.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요? 조금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지면서 기록을 보지 않았을까요? 남유다는 뭔가 타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긍휼을 베푸시긴 하지만은 점점점 더 내버려 두시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 바벨론 포로기의 독자들은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복을 받았나, 이런 관점이 아닌 것이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조상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그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뭔가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대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성기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저 좋은 일로만 비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호황기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남유다는 아직까지는 북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남유다도 역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25절 말씀이 가장 먹먹하게 좀 들렸습니다. 이제 읽혀졌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멜 아민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를 거의 회복했는데 그 일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닌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도 했던 그 선지자죠. 그가 이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영적인 가늠을 향하고 있는지 말씀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얼마나 유보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아수르도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나요?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41년이라는 호황기였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너무도 긴 악한 통치의 시대이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시대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방인들조차도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있겠지만 혹시 한 50년 뒤, 100년 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작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세상은 가난한 자들 위하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쪽으로 점점점 나아가려고 하는데 교회는 자기들만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비춰지진 않을까?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성장했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야 교회가 뭐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해서 야 교회가 저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겠지만은 어쩌면은 먼 훗날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부흥기를 누리고 있는 이 교회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교회는 남유다와 같은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부흥을 누리는 것은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뿐인 것이고 요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 심판이 선포됐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는데 교회는 돌이키지 않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수르에는 비록 그들이 회개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은 계속해서 이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구원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도 회개했는데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나를 향해서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힘을 발휘하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또 에스라처럼, 또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이루어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뭔가 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처럼 왜 북이스라엘은 잘 되지? 남유다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